이 시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성령 집회로 여러분들이 그 휴가철이기 때문에 심과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휴가는 바쁜 일정을 내려놓고 쉬는 것을 말하죠. 힘껏 팽팽하게 당겨진 활 시위는 다시 풀어줘야 합니다. 계속 팽팽하게 두면 끊어지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심과 휴식이 필요합니다. 심과 휴식은 노는 것이 아니고 재충전이고 창조적인 삶을 살게 해줍니다. 그런데 자칫 휴식을 잘못하면 휴식 갔다 온 이후 더 스트레스를 받고 가족과의 관계가 더 많이 깨어지게 됩니다. 저는 오늘 완전히 탈진한 사람, 극도의 스트레스에 빠졌던 사람이 휴식 이후에 완전히 회복된 사람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의 이름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는 디셉이라는 산골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저 가구 한 75밖에 되지 않는 그런 조그만 산골에 태어났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 아합 왕에게 가서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리라 말을 하라 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왕에게 가서 앞으로 비가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자 정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는 3년 반 동안 혼자 숨어 살았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비가 올 것을 말하라 해서 이제 엘리야가 왕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아합 왕에게 당신이 이렇게 우상 숭배를 심하게 하니 우상 숭배하게 하는 이 모든 이방 선지자들 850명과 나와 누가 진짜 참신을 섬기는지 한번 겨루어 보자, 그렇게 하여 영적 결투를 하게 됩니다. 갈멜산에서 정말 먼저 이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이 하늘을 향해 주문을 외우고 막 기도를 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하자 즉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준비된 송아지를 다 불태우고 하나님께서 제물을 헌양하였습니다. 이 일로 엘리야는 칼을 뽑아 이방 선지자 850명을 다 죽입니다. 그게 오늘 본 열왕기상 18장의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19장을 보고 있는데 19장 4절에 보면 이 엘리야가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굉장히 당황스럽죠. 18장에 그렇게 큰 승리를 하고 그의 인생의 최고의 승리를 한 그가 그 다음날 지금 죽여달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이거 우리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우울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엘리야가 우울에 빠진 그 이유를 한번 같이 살펴보죠. 1절 2절 같이 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 2절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가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리라 한지라. 이 엘리야가 이렇게 극심한 우울증에 빠진 것은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구약에 나오는 왕비 중에 가장 악한 이 이세벨 왕후가 자기를 군사를 풀어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 죽인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극심한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죽음이 눈앞에 오면 두려워합니다. 우울증에 빠져요. 그는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 죽음의 공포를 피해서 멀리 부엘세바까지 도망갑니다. 19장 3절을 읽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부엘세바는 이스라엘의 특별히 남쪽 유다의 가장 밑에 끝부분이에요. 국경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왕후가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얘기를 듣고 나라 국경 끝 밑자락까지 도망을 간 것입니다. 왜요? 죽음의 공포 때문에. 두 번째, 이 엘리야가 극심한 우울증에 빠진 이유는 바로 외로움입니다. 엘리야가 850명의 이방 선지자를 다 죽였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이제 엘리야를 따르자 그럴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냥 숨어버렸어요. 오히려 이세벨이 기세가 등등해서 이 엘리야를 죽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사를 다 풀었어요. 엘리야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오로지 자기 혼자뿐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19장 10절에 보면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것은 엘리야의 과대망상입니다. 사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7천명이나 남아있었습니다. 엘리야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를 철저히 따르는 종도 있었고 신실한 오바다라는 신하가 이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 100명도 숨겨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자기가 지금 혼자라고 느끼는 거예요. 사람은 우울에 빠지면 모든 상황이 부정적으로만 보이고 부정적인 생각만 하게 되고 부정적인 것에 대하여 아주 크게 확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우울에 빠진 사람들은 주변에 사람이 많아도 자기는 혼자라고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주변에 사람이 많으면 뭐합니까? 내 마음을 하나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느끼는 이 외로움. 외로움은 암세포와 같습니다. 외로움은 의심과 절망과 불신을 낳게 합니다. 이런 외로움은 목회자와 선교사들에게도 종종 찾아오는 감정입니다. 우리는 가끔 군중의 최고의 인기를 받는 그런 유명인이 자살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죠. 그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외로움 때문이라는 것을 밝혀지면 우린 더 놀래요. 그 이쁜 얼굴에, 그 많은 돈에, 그 커다란 인기에 외로워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해요? 세 번째는 승리 후에 오는 공허입니다. 큰 승리 후에 큰 공허가 찾아옵니다. 엘리야는 인생 최고의 승리 이후 지금 깊은 공허를 느끼고 있습니다. 원래 높은 산 봉우리에게는 반드시 굉장히 깊은 골짜기가 있기 마련입니다. 엘리야는 혼자 힘으로 850명의 이방 선지자를 칼로 다 죽인 엄청난 긴장과 스트레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육체적으로 탈진 상태입니다. 지쳤습니다. 그는 바닥까지 가는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았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육체가 피곤할 때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사탄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최고의 공격을 합니다. 엘리야는 큰 성공 후에 오는 공허와 육체적 탈진에 사탄이 틈탄 것이지요. 우리는 큰 승리 후에 큰 우울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하늘에 불이 내려오도록 기도한 이후 이방 선지자 850명을 죽인 영적 거장이었지만 그는 성공 이후에 밀려오는 탈진과 이세벨 왕후가 그를 죽이겠다는 말로 인한 두려움이 생겼고 혼자라고 느끼는 외로움으로 인해 지금 노렘나무 안에 엎드려 죽여달라고 외치는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이런 엘리야가 어떻게 회복되었을까요? 오늘 두려움의 문제, 외로움의 문제, 탈진의 문제, 스트레스로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이 엘리야가 회복되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도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회복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수면과 음식을 주셨습니다. 5절 6절을 같이 읽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적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하나님은 자신을 죽여달라고 말하는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꾸중하지 않으시고 그를 어루만지며 숯불에 가꾼 빵과 신선한 물을 주며 일어나 먹으라 하였습니다. 엘리야는 누가 음식을 주는지 알지 못한 채 그냥 일어나 보니까 음식이 있어요. 그래서 빵을 먹고 물을 마시고 또 잠을 잤어요. 그 다음 구절 7절 8절을 읽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는 얼마나 피곤한지 음식을 먹고 잠을 잤어요. 그가 푹 자고 나니 다시 하나님의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제 눈에 이렇게 확 띄는 말이 어루만지며, 하나님께서 이 피곤에 지친 이 죽여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엘리야를 이렇게 어루만져요. 사랑스러운 터치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휴식과 위로를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비참한 상황에 있어도 찾아오시고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는 갓 구운 빵을 줘요. 그리고 신선한 물을 줘요. 여러분, 지친 사람에게는 이런 맛있는 음식이 필요합니다. 우리 남편들 갑자기 소리를 뽀락뽀락 지르고 화를 내고 큰 소리 치고 이럴 때 우리 자매님들 같이 싸우지 마시고 얼른 맛있는 것을 해드리시. 남자들은 좀 먹어야 일단 정신이 차립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 이 깨달아요. 맛있는 것을, 지혜로운 아내들은 맛있는 걸 먹일 줄 알아요. 근데 여자도 똑같아요. 네, 우리 남자들도 아내가 막 소리 치고 이러면 빨리 맛있는 걸 할 줄 모르면 같이 나가서 외식을, 맛있는 외식을. 두 번째는 뭐합니까? 잠을 줘요. 잠 푹 자게 해줘요. 잘 자는 것도 큰 축복이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하셨죠. 시편 127편 2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또 이 말을 듣자마자 나 지금 자야 되겠어 그러지 마시고 예배 때는 예배 드리시고요. 여러분,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모든 스트레스를 스탑하십시오.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두려움도 외로움도 다 내려놓으십시오. 미움도 질투도 내려놓으십시오. 상처도 내려놓으십시오. 아픔도 내려놓으십시오. 두려움도 내려놓으십시오. 모든 사람에게는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나무꾼이 쉬지 않고 일을 한다 해서 나무를 많이 베일 수 있는 거 아니지요? 중간중간 쉬면서 도끼날을 갈아줄 때 더 많은 나무를 벨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차 중에 가장 위험한 차가 어떤 차입니까? 똥차 아닙니다. 제일 위험한 차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예요. 멈추어야 할 때 멈추지 못하는 차, 대형사고를 일으킵니다. 쉼은 인생의 브레이크입니다. 잘 드십시오. 푹 주무십시오. 여러분, 육체와 영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몸이 지치면 영도 지칩니다. 쉼과 휴식 속에서 하나님의 어루만지는 하나님의 터치를 느끼며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회복합니까? 하나님은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데려갑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냥 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산 호렙. 여러분, 하나님의 산 호렙산은 어떤 산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에게 소명을 받았던 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하나님 말씀을 받았던 산입니다. 호렙산과 시내산은 똑같은 산입니다. 부엘세바에서 호렙까지는 약 350km나 됩니다. 서울과 부산의 거리예요. 굉장히 먼 거래요. 이걸 40일 걸려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지가 아니에요. 우리 한국 같은 평지가 아니에요. 40주야를 걸어갔어. 하나님은 모세를 불렀던 산으로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모세가 변했던 산으로 엘리야를 부릅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것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호렙 산으로 부르고 다시 능력 주기를 원합니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쳤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이런 모세를 모세되게 한 것은 모세의 능력이나 모세의 학력이나 모세의 인맥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를 모세되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430년 된 애굽 노예로 살았던 그들을 하루아침에 출애굽시키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너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40년 동안 만나가 매일 내렸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극심한 우울증에 빠진 엘리야가 회복될 수 있는 비결은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라 엘리야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갔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지쳤습니까? 회복이 필요합니까? 치유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에게로 가십시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이기에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않고는 절대로 참 안식이 없습니다. 시계가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시계방에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일어나면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유명한 작가 톨스토이, 기독교를 인류를 억압하는 하나의 종교로 오해하고 믿음을 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나이 55세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생에 참 안식을 얻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쓴 책 신앙론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55년 동안 최초의 15년의 소년기를 제외하고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왔다. 내 나이 18세가 되던 해 친구가 내게 찾아와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고 인간이 신을 만든 것이라는 말에 설득되어 난 어릴 적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서 떠났다. 나는 종교를 포기하는 것이 자유를 얻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에게 종교는 속박 그 이상이 아닌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내 나이 55세, 나는 스스로 버린 어머니 같은 신앙의 품으로 돌아왔다. 나는 단순히 종교로 돌아온 것이 아니다.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구세주인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온 것이다. 그 안에서 나는 처음으로 참된 안식을 발견하였다. 여러분, 인간의 참된 안식은 돈 버는 데 있는 것도 아니고 성공하는 데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게 돌아갈 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할 때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30, 40대부 컴퓨터 많이 쓰시죠?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먹어서 아무리 치료를 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아시죠? 리셋하는 거예요. 공장에서 나올 때 처음의 상태로 확 돌리는, 리셋하면 바이러스가 해결됩니다. 이런 농구 선수들이 슬럼프에 빠지면 어떻게 하죠? 잘 아시죠? 다시 기초로 돌아갑니다. 다시 공 이렇게 튕기는 것으로 처음 농구를 배우는 사람처럼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이 찾아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서십시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거부한다 해도 기죽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100만 원짜리 수표는 구겨져도 100만 원의 가치가 있고 사람들의 발에 밟혀도 100만의 가치는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사자가 지렁이 되었다는 말 들어봤습니까? 독수리가 참새 되었다는 말 들어봤습니까? 고래가 새우 되었다는 말 들어봤습니까? 아무리 큰 실수를 해도 우리의 가치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기초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세 번째 어떻게 회복됩니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 같이 읽죠.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엘리야의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물었습니다. 여기는 지금 엘리야가 숨어있는 동굴을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가 모든 사람을 피해 동굴 속에 숨어있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자학하고 우울에 빠져있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의 이 어려운 심정, 안타까운 심정, 지금 무너진 내 심정을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의 대답은 나만 남았어요. 그리고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 합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나만 남았다라는 그 외로움에서 빠져나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동굴에서 나와 하나님의 산 앞에 서라 말씀하였습니다. 11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여러분, 외로움의 동굴에서 나오십시오. 우울의 동굴에서 나오십시오. 절망의 동굴에서 나오십시오. 피해 의식의 동굴에서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산,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동굴에서 나와 하나님 산 앞에 서라는 것은 신세 한탄하지 말고 예배의 장소에 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19장 12절 읽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게 세미한 소리라는 것은 small and still voice, 아주 작고 조용한 소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중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큰 능력, 큰 지진, 큰 불, 큰 바람, 이런 기적의 하나님이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기적을 기대해요. 여러분, 기적보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조용히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엘리야는 큰 바람 소리에 큰 지진에서 굴에 빠져나와 굴 앞에 서 있습니다. 다시 엘리야에게 들리는 음성은 굴에 들어가 있을 때 들렸던 그 음성이었습니다. 19장 13절입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은 똑같이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두 번이나 그렇게 얘기하며 엘리야의 정체성을 일깨워줍니다. 엘리야라는 말은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이지요. 야, 너의 하나님이 나잖아. 너 어찌 여기 있어? 어떻게 그렇게 신세한탄하고 있고 어떻게 죽여달라고 그런 말을 하고 있냐? 외롭다고 그런 말을 하느냐? 여러분, 엘리야는 시대를 이끌어가야 할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엘리야가 가졌던 사명을 다시 일깨워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패배자의 자리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자기 스스로 망한 자라고 느끼는 이 패배감은 사탄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외로움은 큰 문제 아닙니다. 엘리야는 비가 오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고 혼자 3년 반 그렇게 숨어 있었어요. 그때는 외로움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세벨이 그를 죽인다 하려고 할 때는 외로움이 문제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알 때 외로움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외로움은 누구나 극복해야 할 감정입니다. 요셉도 13년 동안 17세 부모를 떠나 30세까지 깊은 외로움을 이겨냈습니다. 다윗도 10년이 넘도록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이 산 저 산 돌판 이들 판 이 동굴 저 동굴 도망 다니면서 깊은 외로움 속에 있었습니다. 모세도 40년 동안 백성들이 다 뭐 할 때마다 불평하는 외로움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철저한 배신과 버림받는 외로움 속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모든 리더는 외로움의 자리입니다. 리더는 외로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이 슬럼프와 외로움은 내 마음의 문제예요. 루스벨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동의 없이는 아무도 당신에게 열등감을 느끼게 할 수 없다. 스모치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그의 적에서가 아니라 그 자신에게서 패배를 당하는 것이다. 제일 무서운 적은 나예요. 내 마음의 적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의 아들과 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눈에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세벨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극심한 우울증에 빠져 죽여달라고 말하고 동굴 속에 숨어있는 엘리야에게 음식 주시고 또 다정스럽게 다가와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계속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동굴 속에 숨어있는 자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와 용기 주시고 다시 사명을 일으켜 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큰 문제에 빠져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하나님이 선택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하나님 나를 지으셨어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인가에 대해서 실패했습니까? 그 실패가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 아닙니다. 진짜 내 모습은 하나님의 것을 다 물려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진짜 내 모습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구체적으로 할 일들을 말씀하죠. 첫 번째는 왕을 세우라. 19장 15절. 두 번째, 19장 16절. 후계자를 세우라. 엘리사를 세우라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극심한 우울증에서 빠져나와 곧바로 엘리사를 찾아가서 후계자로 세웁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것, 사람을 세우는 것, 이거 최고의 비전이죠. 엘리야는 동굴에서 빠져나와 다시 비전을 가지고 그 사명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잊어버린 비전을 다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도 있을까요? 뒤에는 아멘 안 하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건강한 하나님의 음성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성경 말씀, 두 번째는 성령의 감동. 여러분, 이번 휴가 때 가서 뭐 하시겠습니까? 성경 66권 중에 한 권을 딱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합니까? 뭐 영화만 보고 올 거예요? 뭐 그냥 파도만 타고 올 겁니까? 이번 휴가 때 66권 중에 한 권을 읽으십시오. 부담이 됩니까? 유다서 한 장짜리라도 읽으세요. 좀 믿음이 좋은 분은 창세기 50장 다 읽으시고 쫙 읽는 중에 하나님 음성이 있어요. 두 번째는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성령의 감동은 내 마음에 어떤 음성이 자꾸 들려요. 그게 성령의 감동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우리가 연약함에 있을 때, 실패할 때, 낙심할 때, 스트레스 빠졌을 때, 절망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성령님의 음성은 언제나 희망을 주는 음성이에요. 성령님은 베드로에게 40년의 안전뱅이를 향해 일어나라 말을 하라고 하지요. 성령님은 베드로에게 중풍병자로 침상에 누운 지 8년 된 애니아를 향해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는 말을 하게 합니다. 성령님은 베드로에게 죽은 다비다를 향해 일어나라 라는 말을 하게 하십니다. 이 성령님은 불가능을 향해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집어주시고 언제나 절망 속에 있는 사람에게 희망을 전하라는 그런 말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사탄은 우리에게 늘 절망하라, 낙심하라, 포기하라, 스스로 죽어라. 사탄은 그렇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일어나라, 희망을 가지라, 할 수 있다. 그렇게 성령님 말씀하십니다. 빅터 플랭크는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 갇힌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내와 가족 다 빼앗겼습니다. 옷과 심지어 결혼 반지까지 다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그에게서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책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삶에서 희망을 놓아버리는 순간 그 사람은 죽은 것이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희망을 가지라고 말씀하는 이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실패와 우울과 절망 속에 갇혀 죽여달라고 말하는 엘리야에게 희망을 주시는 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도 들을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악이 아니라 선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이거 듣기 좋으라고 제가 하는 얘기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죠. 성경 암송구절 예레미야 29장 11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여러분 갑작스러운 위기가 나타나면 절망을 주는 것은 사탄의 음성, 그때 믿음을 주는 희망을 주는 음성 성령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샘솟는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예수께서 서서 이러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한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가난한 시골에서 태어나 살다가 온 집이 다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서울에 왔다 해서 뭐 부자 됩니까? 그냥 찢어지는 가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인데 공부를 굉장히 잘해요. 신촌의 어느 부잣집 입주 과외 선생으로 들어가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을 가르치고 밤 9시가 되면 밤 12시까지 자기 혼자 공부를 했어요. 숙식 문제는 그 집에서 해결했지만 최고의 성적이 아니면 계속 그 중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잠을 줄여가면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새벽 4시만 되면 이 주인집 아주머니가 새벽 기도에 혼자 가면 무섭다고 이 중학교 1학년 되는 이 장로님을 깨워서 가는 거예요. 아니 무서우면 자기 남편 깨워서 가지. 그러니까 이 꼬맹이가 또 뭐 주인이 가자니까 억지로 이제 깨서 투덜거리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새벽마다 새벽기도 나오는 이 중학교 1학년 학생을 그 교회 담임 목사였던 이성봉 목사님, 굉장히 유명한 봉사죠. 그 중학생이 1학년짜리가 새벽 예배 나오니까 매일 올 때마다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우리 아이들이 새벽 예배 나오면 제가 늘 기도해 줍니다. 뭐 관심 있으면 오고. 근데 이 아이에게 매일 이렇게 새벽 기도 때마다 안수 기도를 하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 불이 임해버렸어요. 얼마나 강력한 불이 임했는지 온몸이 불덩어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너무 어릴 때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집에 가서 머리가 다 탄 줄 알고 머리를 그걸 봤는데 하나도 안 탄 거예요. 이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그날 이후로 변화가 생겼어요. 그렇게 부모에 대하여 원망, 불평, 짜증, 집주인에 대하여 그냥 짜증 그게 싹 없어져 버렸어요. 막 기쁨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모든 게 감사해요. 자기 아버지도 이해가 되고 가난한 어머니도 이해가 되고 이 집주인도 너무 고맙고 새벽에 데려가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 지혜가 와서 일을 잘해요. 그래서 장로님까지 되고 교회도 든든히 세우는 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기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딱 부정적으로 변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부정이 긍정으로 보이고 불가능이 가능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를 죽이려 하는 사람들의 그 소리, 소음을 듣지 마시고 내 속에서 나를 살리려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성령의 음성은 죽은 나를 살리고 잠자는 비전을 깨우고 성령의 음성은 생명을 주고 희망을 줍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음이나 나를 비난하는 소리나 나를 죽이라는 소리 듣지 마시고 나를 살리는 오늘도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욕심 내려놓고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오늘 이 예배당을 떠나지 마시고 그 음성을 듣고 떠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이 경청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내 쪽에서 의도적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일단 성령님을 환영하고 그분께 내 마음을 집중하십시오. 세미한 음성이 들리게 될 것입니다. 잭 주이르라는 사람은 미국 FBI에 근무하는 18개월 동안 워싱턴 DC에서 머물면서 내셔널 커뮤니티라는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그는 누가 봐도 비밀 경찰 공무원처럼 경직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고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예배를 마치는 끝에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거의 마치고 마지막 찬양을 부를 때 세미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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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한다.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한다는 음성을 100번이나 넘게 말씀하셨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뜨겁게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론이 아닙니다. 정말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무리 사랑한다고 얘기해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 딸, 이게 자녀들. 자녀들에게 사탄이 하는 최고의 거짓말이 뭔 줄 아세요? 야, 너희 아버지는 널 사랑하지 않아. 너희 엄마는 널 사랑하지 않아. 그건 사탄이 자녀들에게 주는 최고의 거짓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아들, 딸 중에도 그런 애들 있죠? 엄마 나 사랑해? 아빠 나 사랑해? 이런 애들 있죠? 그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합니까? 니도 애 놔봐. 원수 갚는 게 애 낳는 거야. 니도 애 놔봐. 그 말 알게 될 거야.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부모보다 백배 만배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 거짓말이에요. 사탄의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면 믿습니까? 얼마나 사랑하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죽게까지 하면서 여러분을 살려내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 모두가 눈을 감아보시겠습니까? 귀를 여십시오. 마음을 하나님에게만 집중하세요. 지금 염려, 근심, 걱정되는 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에게 마음을 집중하세요.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분의 음성.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버지를 용서하라. 내 어머니를 용서하라. 스트레스를 내려놓아라. 사랑하라. 내 부모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너 자신을 사랑하라. 너 자신을 좀 꽉 안아줘라. 다시 시작하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기대한다. 참 잘했다. 그래, 너무 수고했다.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한다. 절망하지 마라. 내가 있지 않니? 계획하지 마라. 나에게 그냥 맡겨라. 지금 너의 마음에 내 사랑을 채워라. 그 세상에 잡동사니를 내려놔라. 옳고 그르니 따지지 말라.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너 오늘 아침 비 봤니? 그 비 내가 너를 사랑해서 주는 거야. 너 옆에 가족이 있니?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야. 너 지금 호흡하고 있니?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야. 사랑한다. 세상 모든 사람이 너를 버려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사랑